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첫 이적이 혼인잔치에서 베풀어졌다는 것과 또 그가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은 이 무관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건,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과 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물을 새 포도주로 채우신 것은 형식적이고 불완전하고 외식적인 옛 종교를 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종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성전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옛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성전뜰에다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앞에 가면은 소와 양과 짐승들이 즐비하고 그것을 거래하는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있고 돈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돈을 헤아리는 동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편리하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잘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 사람들에게 본래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고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무리들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의 뜰에서 다 쫓아내셨다고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놀라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 유월절에 행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였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 때에는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거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희생의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사야 했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왜 사야 했습니까? 그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짐승을 거기에서부터 끌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사야 했는데 그러나 이 짐승은 아무것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1년 된 소나 염소나 양과 같이 온전하게 흠없는 승인된 제물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바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 돈을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함량이 미달하는 돈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동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동전의 모서리를 돌에다 이렇게 살살살 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가루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금가루를 모아서 또 다른 동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은 다 따라서 작아진 동전을 사람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이런 동전을 바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바꾸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드릴 돈은 이 모서리가 깎여져 나가지 않은 온전한 동전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거래는 온전한 것이지만 이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속한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전의 뜰에서 짐승을 파고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와 논쟁을 벌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가야바가 논쟁에서 이겼고 성전은 경배 처소에서 장사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성전의 뜰이 제사의 장소와는 담으로 구별되어 있었고 또 이 거래가 제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여서 이 소와 양을 팔고 사고 그리고 또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의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의 뜰도 성전에 붙어있는 곳이었고 여기에서 장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장사의 목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주 심대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이 가진 거룩한 예배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장소로 남아있지 않고 이 성전이 시장과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탁 들어가셨는데 성전의 뜰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한 시장과 같은 풍경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와 같은 광경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것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기에 소와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와 양들을 위해서 깔아놓은 골풀들이 있는데 그 골풀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으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장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소와 양들이 달아났습니다. 돈들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 항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휘두르시는 채찍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로 말하면 집으로 된 집을 이렇게 꼬아서 거기서 짐승들을 두들겨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동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그 외치는 음성에서 주님의 선지자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거룩함과 기도와 경배의 본질을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소들이 달아나고 양들이 달아나고 돈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곳은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곳이지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지 이렇게 우리가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을 훼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과 행동은 진실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지 못하였고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주님께 대꾸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이 행동을 보고 그들도 몹시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에 있는 주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근거,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근거는 주님의 변덕스럽고 돌발스러운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의 타락과 불결을 참을 수 없어서 거룩한 분노로 나타난 것이었다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열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참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거짓된 종교의 죽은 행실을 책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은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장사꾼들의 마음마저도 부끄럽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성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편리를 따라서 성전에서 스포츠도 즐기고 커피도 팔고 문화교실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죄를 반복하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시장과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겉모습은 단정하게 하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장과 같이 아주 소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또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과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종교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정의 염려, 학교의 공부,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이 자리를 장사하는 시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리지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소도 양도 비둘기도 돈 바꾸는 자들도 다 내어줬고 원래 그 성전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가 아무렇게 되어도 상관없고 자기가 편리하면 된다는 그 같은 생각을 고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여서 분주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곳이 시장과 같은 곳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 성전은 예루살렘의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아름다운 돌로 거기에 세워져 있고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은 더 이상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거짓된 종교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그와 같은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의로운 분노는 장사꾼들을 침묵에 빠뜨렸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이 어떤 장소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항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와서 따져 묻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앞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은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할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사를 금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장사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허락한 일인데 이것을 금하려고 한다면 네가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선지자냐? 그렇다면 선지자면은 네가 선지자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들이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요구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하는 자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분노와 책망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이 유대 관리들,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리로 이것을 금하느냐? 네가 이것을 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도덕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의 관리들은 초자연적인 권위가 있어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도 깨우칠 수 없는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도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은 놀라운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그들이 만약에 이 성전을 헌다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반문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놀랍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주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과 영적인 성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그것은 물리적으로 유대인들이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일은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그들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지은 이 성전은 부패한 종교인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달리 자신의 친히 육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지정하신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덮인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돌로 지은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지정하신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성전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장소로서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했다면, 그들이 그곳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폐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폐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성전의 용도는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헐 능력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버려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은 어떤 건물이 지정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꼭 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도 성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장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 어디에 있든지 자기를 거룩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떤 건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였는데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들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표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를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표적을 보고 놀라고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였고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던 이 유대인들처럼 죽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짓 예배자들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입으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진실하게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자기를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는 황량하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는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라오고 칭송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의탁해서 그들의 지지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람들에게는 의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주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많은 일들, 자기가 행한 헌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일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존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지 인간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를 복종시키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은 결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민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의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다소 당혹스러운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어서 의로운 심령으로 행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전된 분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의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신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